제가 신학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깜짝 놀랄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고려 신학 대학원으로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손님으로. 고베 신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고려 신학 대학원은 고베 신학교, 일본 고베 신학교와 자매 학교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학교 당시에 1년은 한 해는 저희가 가고 한 해는 고베 신학생들이 왔는데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 처음 일정으로 저희가 드리는 채플에 예배 때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가 아니라 첫 번째 일성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먼저 저희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들의 조상들, 국가가 지었던 범죄, 전쟁 범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들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깍듯이 90도로 그것도 오랫동안 숙이고 있으면서 사죄를 한다. 그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 조상들의 죄지만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90도로 인사 고개를 숙이면서 사죄해달라, 정말 참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본인이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사죄를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뭐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경험을 했지만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국가가 지은 범죄를 그렇게 한 국민이 본인이 대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참회한다, 사죄한다,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에 이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저도 개인 대 개인으로는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잊혀지지 않는 저희 신학교 때의 경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6장 이 전체를 읽었는데 이사야 6장 이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전체의 이 국가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여기고 이렇게 사죄함을 토로했던 일본의 그 신학생들처럼 이 국가 전체의 범죄 그 가운데 한 사람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사죄하고 자백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저도 초등부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수련회 때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러 갈 사람 여기 손을 들어 보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강사가 또 설교자가 앞에서 이사야처럼 헌신하는 사람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정말 수차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면밀히 찾아볼 때 면밀히 이것을 들여다볼 때 그냥 단순히 소명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아니면 전도자로 아니면 선교사로 소명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주어진 말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이사야 6장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단순히 이사야가 그냥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내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그런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1장부터 등장해서 5장까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1장을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1장에서는 굉장한 말씀들을 쏟아내면서 예언활동을, 이미 선지자로서의 예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이 6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보통은 다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사야만 특이하게 6장에서 이 소명장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사야는 왕궁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선지자로 이사야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6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요시야의 왕의 시종 행적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선지자가 왕의 사가들을 기록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선지자의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특별하게 왕궁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금 부르셨다, 다시금 소명을 주셨다 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6장 1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 우리야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그리고 이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이 정도를 뛰어넘는 정말 큰, 이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질듯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그래서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던 그 이후로 정말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던, 정말 소위 잘 나가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번영기, 다윗이 이 통일왕국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평화기를 가져왔던 장본인이라면 그 후대의 왕 솔로몬이 정말 그 다음에 경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 나라의 부국강병을 더했던 왕, 그와 비견되게, 다윗과 솔로몬 그 때와 비견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후로 남유다를 가장 큰 번영기로 이끌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가장 큰 번영기를 이루었던 이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으로 왕궁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왕의 행적을 다 보았고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어쩌면 어느 정도는 관여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여실히, 왕궁 밖에서 보는 그 사람들보다 정말 뼛속 깊이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밝히는 것입니다. 더욱 이사야가 걱정했던 것은 우시아 왕은 초기 통치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복으로 보국강병을 정말 제2의 번영기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역대하 26장 이하를 쭉 보면 이 우시아가 16세 되는 때에 왕이 되어서 52세까지 정말 다소 긴 기간을 통치했는데, 처음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왕은 점점 변해갑니다. 우시아 왕은 점점 변해갑니다. 마지막 그래서 12년 내지 13년 정도는 사람이 정말 바뀌었다 할 만큼 사람이 바뀌어서 처음에 그 선한 왕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악한 왕의 그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 또한 이사야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나중에는 그 악한 왕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나병에 걸리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전염이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궁, 격리되어서 별궁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왕에서 물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우시아가 갑자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가 되는데, 이 요담이 어렸기 때문에 요담을 믿지 못하고 우시아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하는 기간이 마지막에 꽤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담,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악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 악함을 본인이 다 드러낼 만한 그런 통치 기간이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보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우시아가 섭정을 합니다. 그냥 아들을 앞으로 내세워놓고 본인이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잘 이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또 악한 길을 가게 만들고, 또 요담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여 이후 아버지가 죽었을 이후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 정치를 했을 때는 정말 악한 왕의 면모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나라가 정말 이 섭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담이 통치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가 정말 위태로워지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2, 3년 안에 우시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 가고는 있었지만 이후에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이 우시아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요담 2, 3년 동안에는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국제정세로 볼 때 어느 나라나 와서 침략해도 막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약소국, 이 강대국에서 갑자기 약소국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지위의 나라의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죽었을 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일 났구나, 정말 보호막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노리겠구나, 이제 곧 전쟁이 나겠구나, 우리나라는 또 포로기에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도래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절,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를 경험하고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당시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누구보다도 더 걱정이 되고 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왕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은 좀 옮겨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나라가 정말 쇠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내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진 않고 계속해서 몰락의 기운들이 이 나라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은 정말 비통해하고 통태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몰락해가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충격이기는 했지만 이 체감 온도가 이사야와는 많이 달랐겠죠. 이사야는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지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갔더니 마치 이사야가 오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셨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맞닥뜨린 장면.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궤 뚜껑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법궤 뚜껑이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이름을 붙인 이름이 있는 뚜껑입니다. 그냥 뚜껑이 아니고 보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를 따로 마련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뚜껑이 있는데 사실 이 뚜껑이 시은소,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 의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 전체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아니고요. 옷자락입니다. 옷 끝에 있는 자락. 이 자락이 온 성전을 둘러진 채만큼 하나님이 웅장하게, 크고 위대하게, 거대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이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옷끝이 성전을 가득 메울 만큼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셨다. 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 라는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정말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 압도당하는 마음을 또 한 번 보는데 뭐냐면 천사들이 날아다니죠. 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를 표현할 때 날개가 여섯 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위에 날개 두 개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천사 스랍들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 두 개로는 날아다니고 있고 아래 날개 두 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발끝에 티라도 보일까봐 이 발을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천사가 그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 모습,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 얼마나 그 광채가 눈이 부시고 가득 찬 이 모습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압도당할 만큼 너무나 숨이 막히는지 천사들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 라는 것이 이 이사야가 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표현은 그냥 보고 본인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 압도되어서 본인이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로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본인도 생각조차 못하는 이 말이 그냥 감탄사로 흘러나오는 이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표현을 사실은 천사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본인도 이렇게 막 생각조차 못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 노래로, 이 천사들의 노래로, 그리고 본인의 이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요동을 쳤다라는 천사의 날갯짓의 소리와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와 본인의 고백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뛰어다녀서 이 지진처럼 온 문지방과 이 성전이 막 요동치고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주변에 가득해서 우리가 이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막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연기가 가득 그 주변을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을 이끌고 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우리가 잠시나마 느껴본다면 이런 그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스케치한 모습을 찾아내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날개가 여섯 개 있는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저 뒤에 보면 수만 대군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가운데 벗개 뚜껑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고 그리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장면,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라서 또 뇌가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았을 법한데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이렇게 왜 나에게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을 하시러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임재 7월 17일 그 대속죄일에 오셔서 그때도 사실은 판결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름 붙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보좌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큰일 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이란 사실은 판결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겠습니까? 재판을 하시고 재판의 결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수많은 대인들을 이끌고 이 백성을 다른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로서는 화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 개역 개정 표현으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러 오셨군요. 그런데 나도 이 백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본인은 사실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돌아다니던 사람들, 돌아다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막지 못했고 이 백성들 죄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 백성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망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심판하러 오셨군요.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6절, 7절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타나서 그것을 나의 입술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직개로 집은 수칠 천설하여금 이사야 입술에 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너 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켰으니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갈고 사실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악을 용서해 준 그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사실 회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알리고 그제서야 본인처럼 심판을 해야 회개를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날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선포하는 자로 이사야가 다시금 부름받고 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같은 죄인으로 보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모습. 하나님, 나도 이 죄악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민족 아닙니까? 한 백성 아닙니까? 더욱이 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모습. 나도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모습이 이사야 6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다를 리 없고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뿐 저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과 여러분과 또 이 수많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죄악과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악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몰락해가는 이 순간순간들 가운데 저의 죄악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본의 그 신학생들이 와서 본인들의 조상들의 죄들을 자기들의 죄를 죄로 여기면서 사죄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고 앉아있던 모든 우리 동료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죄악과 이 사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몰락해가는 순간에 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협한 기도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조롱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무너져간다고 하는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여러 죄악들이, 이 죄의 참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출생률이 줄어가면서 다들 걱정해가는 이것들이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회복의 첫 열쇠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죄악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작게는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또 크게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쳐다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먼저 앞서 하나님 나도 이 민족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한국교회 이론 중에 나도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사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입술 또한 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서 나의 목장을 위해 내 옆에 이웃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예,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내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다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